비록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다윗의 부활신앙을 구약신경에서 전혀 예견치 않은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네, 다윗의 이런 담대한 믿음이나 행동은 천국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보는 부활신앙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윗과 죄의 네 번째 시간,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나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견디기 힘든 일 무엇일 것 같아요?
가족의 죽음.
가족의 죽음. 네, 맞습니다. 가족의 죽음인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스트레스 지수 100이 있어요. 100. 만점입니다. 스트레스 만점. 뭘까요? 네, 배우자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73점짜리가 있는데 이혼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10점 낮은 63점짜리가 세 번째 순인데 자녀 사망. 네. 자, 얼마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낸 제 두 동생 아시죠? 한 동생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한 동생은 아직도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배우자 사망은 이건 끔찍한 얘기라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네, 저한테 물어보면 자녀 사망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욥이 겪었던 환난 다 겪고 그보다 좀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극복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아픔과 슬픔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녀 사망 63점이라는 낮은 점수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 사망이 가장 큰 아픔으로 느껴지는 색다른 체험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섭외에 응하는 사람들, 물론 동서양의 차이도 있고 서양은 자녀 사망이 동양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문화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제 주위에 그 자식의 죽음을 끝까지 극복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걸 보면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 있죠. 부모가 죽으면은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네, 이 속담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색다른 체험 잠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개발 중이던 쇼핑카트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래 출장 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죽어버려요. 제가 일주일을 통고를 하다가 아침에 깨어나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깨어났는데도 계속 울고 있는 거야. 허허허 그러면서. 아, 꿈이었구나. 근데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막 가슴이 그냥 얼얼하고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게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아,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땠을 뻔했는가 생각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출장 중에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혹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안 시킨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걸 겪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목사가 된 훈련의 과정 중에 욥 보면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그래서 욥에게 주신 환난 중에 저한테 면제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자식 사망이에요. 근데 네가 좋은 목사 되려면 자식 사망도 경험해 봐라. 근데 차마 네 자식을 내가 못 죽이겠다. 꿈이라도 생생하게만 느껴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저는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꿈을 꿨지만 꿈을 꾸고 나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중에 배우자 사망, 이혼이든 별거든. 뭐 배우자 사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보내는 거니까 물론 굉장히 아프겠죠. 그렇지만은 뭐 이혼도 그렇고 별거도 그렇고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간의 그 친밀의 강도, 또 결혼 기간, 또 사람의 죽은 나이 등등에 따라서 슬픔의 강도는 다 다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죽음을 대하는 슬픔의 강도는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이유에 어떻든 최고의 불효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부모 앞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참 너무 몰라요. 자, 짧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빨리 극복해야죠.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여러 아들을 잃는 것을 기록하는데 제가 알기로 셋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 구절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네가 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어로 여러분 아시죠? 아직 무트 타무트. 무트가 죽다예요. 타는 엔드예요. 또 무트. 죽고 그리고 죽는다. 그 히브리어의 강제법이 두 번 반복하는 겁니까? 죽고 또 죽으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옛날 휴대전화기 물에 빠뜨리면은 죽죠. 그러니까 죽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살지만은 왜 아이는 죽어야 할까요? 네,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반드시 죽는데요. 다윗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는가? 하나님 하신 일이 과연 후회한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제가 거듭돼서 반복하는데 아이의 죽음이 아이의 죄가 아니고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지만은 그 아이의 죽는 것이 죄에 대한 벌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누군가는 죄의 값, 죄의 열매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예수께서 왜 십자가로 달리는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라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자, 다윗의 분류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어져서 또 그 과정을 숨기는 과정에서 결국 몇 사람이 죽게 되는 집단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많이 보죠? 우리 저 이태원에서 100 몇 명인가요? 159명 참사도 있고, 뭐, 무려, 참,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참 많이 죽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너무 슬프지만은 자식의 사망인데. 근데, 그래도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이해를 했으면 좀 마음이라도 좀 했었구나 그러겠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비극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비극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비극도 있습니다. 어찌하여튼 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유도 모르고 자식이 죽어버리는데. 예. 네. 네. 그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죽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게 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다 감춰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하고 벌을 주세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죄의 열매를 감는 거예요.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죽음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전혀 말하는 사람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심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 반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언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네. 자식, 네, 자식이 아플 때죠. 저도 찬호가 아프면 제 마음이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녀 사망이 세 번째예요. 배우자 사망이 100인데 자녀 사망이 63밖에 안 돼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서양 사람들이 좀 냉정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 가족한테. 자식이 뭐라도 그냥 돈, 유산도 안 물려주고 그냥 학교도 혼자 알아가라고. 요즘은 배우자 사망의 기쁨 지수가 100인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약 독약을 타서 죽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험금 타겠다고.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좀 바뀌었겠죠? 이거 옛날 통계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만 그 결과까지 자유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무드 타무드. 네. 죄에는 사망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치를 값은 마땅히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죽으면 재미가 없어요. 뭐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걸 끝인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죄의 열매인 아이인데 네. 다윗 보고 좀 아파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과정에 불. 네. 근데 아이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요. 아이는 너무 좋겠죠. 이 세상에서 힘들면 안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힘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윗은 안 남아서 이 세상에 남아서 혼자 울어야 됩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여러분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빨리 데려가요.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느니. 사무엘하 7장 14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나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여러분 사람의 매도 맞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인생의 채찍으로 맞으지 마세요. 네, 고집 피우다가 인생의 채찍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여러분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괜히 목사 훈련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부모가 그러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날 죽여라. 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에 둘째, 여긴 둘째, 셋째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가장 슬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사망에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 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여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라. 전 다윗 보면 어떤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와중에 또 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 근데요, 이게 다시 이제 엉뚱한 듯 보이는 행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한테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찬스가 있는 것 같을 때는 아주 달려붙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노 그러시면은 네, 딱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다윗은 아기의 병이 자기의 죄로 만미한 것도 잘 알고 있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고도 이미 받았지만 혹시라도 알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비를 베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혹시라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적으로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다윗의 목숨은 다윗은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매달리고 또 언제 포기해야 되는지 잘 판단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가 죽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은 사람의 자세인데요. 네, 다시 벌써 도가 튀었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모르시나? Let bygones be bygones. 나를 위해서 내일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그때부터는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존재하는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무리 슬퍼도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다윗 입에서 부활 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아이를 만날 부활 소망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은 언제가 때가 되면은 나도 죽어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조선 저 단군 할아버지 몇 대째 그때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은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부활신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부활신앙 뭐 천국 이런 개념들은 다 나중에 신학적으로 한참 뒤에 정립된 거죠. 3000년 전에 부활신앙이 신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입에서 지금 부활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비교적 쉽게 극복한 이유가요. 천국이 참 좋은 곳인데 아이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가까운 친지의 죽음에 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한테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단지 같이 살던 사람을 오래 보던 사람을 떠나버리는 그 이별의 슬픔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주님의 날에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비록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다윗의 부활신앙을 구약신경에서 전혀 예견치 않은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네. 다윗의 이런 담대한 믿음이나 행동은 천국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보는 부활신앙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 교회에서 온 지 거진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5년 이상 됐죠. 네. 네. 참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마치 환송식 같은 축제 분위기예요. 거진다 그랬어요. 참 생소합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다가 네, 명을 다 누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먼저 떠나는 가정을 배웅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네, 섭섭은해도 슬프진 않다. 잠시 헤어지다. 나도 곧 너인대로 나도 갈까. 네. 아무리 같은 기독교에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치르는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요. 사실 인생에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은데 온통 슬픔과 아픔으로 끝날 것인데 자, 그러면 이거 죽은 다음에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은혜와 보살핌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게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거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주는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세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세바는 이 불륜의 공모자라기보다는 피해자예요. 네. 사실 제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인 바세바일 거예요. 바세바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현 남편 다윗이 전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음모의 전부를 다 알게 되었는데 아 바세바 이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이제 아이까지 잃었으니까 그 죄책감과 슬픔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 여러분은 그냥 넘겠지만 저는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같이 가슴을 찌르고 옵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 바세바에게 다른 아들을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그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을 짓게 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엄마로서는 최고의,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엄마는, 최고로 복받은 엄마가 바세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받을 수가 없죠. 맨 막내 아들인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은 평안한 뜻이에요. 평안이란 뜻인데, 그동안 절대 평안할 수 없었던 바세바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은혜고. 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까지 보내서 축복하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예. 참, 바세바, 이렇게 보면 참 복 많이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위로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불행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매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들어갈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과거에 우리가 묶여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 절대 보지 원하지 않으세요. 딱 끝내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우리 백 목사는 이 구절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보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역시 그 사람들의 회개와 또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뉴 비기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관계없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축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잘못을 저지른가 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다음 행동에 달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람을 정가하는 사람도 많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정가하다 보니까 내 잘못을 누이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요, 또 바꾸려는 노력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잘못은 또 되풀이되고, 처음엔 조그만 잘못이 점점 자라서 심각한 잘못이나 범죄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사람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의 연단이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네, 저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제가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저는 결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어요.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이 크로즈 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렸습니다. 오픈엔딩입니다. 요즘 이걸 뒤집어 보겠다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로 가서 미래를 바꿔보겠다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데 뭐하러 과거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바꿉니까? 여기서 강구하면서 노력하면서 바꿔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세월 우리에게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 그냥 훌훌 털어버려. Let bygones be bygones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New Beginning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극한 슬픔을 극복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다 찾아오는 슬픔, 아픔, 그때마다 우리 이 모든 힘든 일들을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들과 살아가는 세상께 형제 자매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